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이 코로나 대응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16일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APEC 정상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백신 생산과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합의한 조건 아래 백신 생산 기술을 자발적으로 이전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7명을 16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부주임들입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중국 정부 안에서 홍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캐리 람 행정장관 등 몇몇 고위 관리를 이미 제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16일 경보를 내렸습니다. 홍콩 내 자국 기업들이 영장 없는 감청이나 회사나 고객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주종이 됐다고 16일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70% 증가했고 사망자는 26% 늘었다고 16일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간 1일 확진자 수 이동 평균은 2만 6천 건 이상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최저치에 배에 달합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전염병이 됐다라며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97%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민주적 원칙과 가치, 제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양국 관계 근본이며 열린 세상 수호를 위해 함께 헌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선언은 양국 핵심인 민주적 원칙에 대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중국의 반민주적 행위에 함께 맞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약화시키려 할 때 민주적 원칙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 사회를 지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유발한 홍수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지금까지 125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라인란트 팔츠주 당국은 6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2명은 요양시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인천 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4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주 당국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06명이 목숨을 잃은 독일 외 벨기에가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번 홍수로 집들이 휩쓸려갔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지금까지 2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군당국은 구조작업을 돕기 위해 약 9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인한 전국 혼란으로 파병을 요청한 하이티에 지금 당장은 미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이티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직 대사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해병대를 파견할 것이라며 하이티 파병은 현 시점에서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하이티 정부는 주요 시설 보호와 대선과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병력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휴대전화나 각종 전자기기에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모양의 그림 문자가 있죠. 이모티콘 또는 이모지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한 기업이 문자로 전하기 충분하지 않은 이 감정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을 했고요.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미국의 애플사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의 이모지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7월 17일이 세계 이모지 날입니다. 애플사가 달력 앱 형상을 만들면서 숫자 7과 17을 표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이 이모지 기념일이 된 것이랍니다. 세계 이모지의 날을 맞아서 관련 기업인 어도비가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사용자 7천 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글이 아니라 그림 문자로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림 문자로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절반 이상은 전화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그림 문자로 하는 감정 표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빨리 답해야 할 때 말 대신 그림 문자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성가실 수 있다고 답했고요. 다양한 피부색, 성별 반영하는 그림 문자들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수많은 그림 문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웃으면서 눈물까지 찔끔 흘리는 눈물 생각나시죠? 그 모양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2위는 엄지손가락 척 들고 있는 엄지척.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를 의미하는 빨간색의 하트. 윙크하면서 입맞춤 보내는 얼굴이 4위였고요. 눈물 흘리는 슬픈 얼굴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하마스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쿠바, 이 미국과 쿠바의 오랜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민간 우주여행의 첫 주인공이죠.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적 구름 많이 끼겠고 대기가 불안해서 발달한 소나기 구름으로 서쪽 지역은 대부분, 동쪽은 강원도와 함경 남도 그리고 삼지연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당초 주말까지 예상됐던 비 내리고 소나기 쏟아지는 날씨는 20일 화요일까지 계속된다는 한국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김영권과 삼지연입니다. 15도에서 16도 사이, 평양 남포 해주 사리원 24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는 함경 남도 장진이 25도에 머물겠지만 서쪽 내륙 지역도 30도, 자강도, 중강은 소나기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34도의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 구름 많고 먼바다 맑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유럽 정상으로서는 처음 백악관을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돈독한 우애를 과시한 두 정상은 그러나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IT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한 콜롬비아인 가운데 일부가 과거 미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몇몇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백악관을 찾은 다섯 번째 외국 정상이자 유럽 국가 정상들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네. 자, 메르켈 총리는 일찌감치 올가을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9월에 퇴임합니다. 그 때문에 이번 방문은 일종의 고별 방문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보여주는 우정의 표시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메르켈 총리가 개인적인 친구이자 미국의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 독일의 최장수 총리만큼 미국을 방문한 적도 여러 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해서 네 번이나 연임하면서 약 16년간 취임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네 번 바뀌는 동안에 적어도 19번 이상 미국을 방문했다고 국무부 역사실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메르켈 총리가 나만큼이나 미국 대통령 집무실을 잘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자, 메르켈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제 두 정상이 마주 앉았는데 주요 의제로 어떤 것이 올랐을까요?
네, 양국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독일과 러시아 간 천연 가스 간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국제안보와 지역 현안 해결, 또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거라고 앞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정상이 양국 협력과 민주주의 원칙, 보편적인 가치, 에너지, 환경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은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친구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입장차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양국 간의 민감한 문제인 노르트 스트림 2 건설 문제입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체를 건너서 독일로 보내는 해저 가스관 건설 사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이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 건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총 11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공사인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독일은 지금보다 두 배 달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운송비 수입원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메르켈 총리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천연가스가 통과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러시아와 독일 천연가스관 건설에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들어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오랜 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가스 공급 중단을 위협하면서 유럽까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독일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건설에 착수한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미국은 왜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미국은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이 독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무기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두 사람의 의견이 전적으로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도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탄압, 홍콩 자치권 침해 문제 등을 들어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좀 더 중국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걸 촉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중국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을 지지해 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가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메르켈 총리의 워싱턴에서의 또 다른 일정 살펴볼까요?
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고요.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에서 조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낮에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IT로 가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조분의 모이자 암살 사건에 연루된 콜롬비아인 가운데 일부가 미군 당국의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언론이 일부 용의자가 미국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켄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BOA와 서면 인터뷰에서 확인했습니다.
예, 콜롬비아인들이 어떻게 미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남미, 중미, 카리브해 등 출신 군인 수천 명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호프만 대변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 출신 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권 존중, 법치 준수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의자가 누군지도 공개됐습니까?
아닙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훈련소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신원은 물론 장소, 시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지금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선 더 이상 제공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IT 정부의 병력 지원 요청은 지금 거부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은 어떤 나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 열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T 파병은 현 시점에서 의제에 올라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IT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안을 위해서 미 해병대는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사건 수사 지원팀은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을 포함해서 국무부, 국가안보국 관리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지난 11일 IT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후안 곤살레스 국가안보국 서반고 선임국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FBI 요원 8명이 현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도 있다고 하죠?
네, IT 경찰 당국이 현재까지 체포, 사살 또는 추적 중인 용의자가 거의 30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콜롬비아인이 18명이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IT인이 2명입니다. 곤살레스 국장은 이들이 미국 법을 위반한 게 발견되면 반드시 기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용의자들 가운데 콜롬비아인들이 대부분인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사설 보안 업체인 CTU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CTU는 베네수엘라 망명 출신 사업가인 안토니아오 인트리아고가 운영해온 사업체인데요. IT 당국은 이들을 용병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설 보안 업체가 고용한 사람들이 왜 이 IT 대통령 암살을 자행한 걸까요?
아직 사건의 배후나 정황 등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플로리다 거주 IT인인 크리스티앙 에마뉴엘 산홍의 경호를 위해서 고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왜 대통령 암살로 임무가 바뀌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등과 협력하면서 이 사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쿠바 정부가 이 몇몇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쿠바 정부는 여행자들이 외국에서 반입하는 식품과 의약품 또 개인 생리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관세를 매기다가 이 관세 부과를 중단한 이유는요?
네, 마누엘 마레로 크루즈 쿠바 총리는 14일 TV에 나와서 많은 여행자가 요구했고 또 필요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30일 이후에 상황을 검토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새 조처는 19일 월요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쿠바 정부가 일부 생필품에 관세를 매겼던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관세를 부과해서 이 쿠바와 외국을 오가면서 생필품을 들여오던 이 보따리 장사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런 보따리 장사들이 이렇게 등장한 거는 쿠바에서 일부 생필품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쿠바 사람들이 관영 상점에서 살 수 없는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을 외국에 드나드는 보따리 장사들이든지 외국에 사는 친척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가 이런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조처가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항공기 운항 편수에도 제한이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최근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네, 시위대는 식량, 의약품, 물가 상승, 또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항의했습니다. 일부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건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일부 시위대는 아주 격한,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공산 정권 종식이라든지 자유를 원한다라는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에 대한 쿠바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이 고용한 이 반혁명분자들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혁명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쿠바 당국은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BBC 방송은 삼엄한 경제가 펼쳐지고 있는 쿠바 수도 아바나가 14일에는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뒤에 쿠바 내 인터넷 접속도 제한됐었는데요. AFP통신은 14일 인터넷 접속이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쿠바의 인터넷 복구를 도와줄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자녀 1인당 최고 $300씩 가정마다 지원금을 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양육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이 12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군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지원금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새로운 지원금을 받습니다. 양육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15일 시작했다고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중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으로 양육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네, 자녀 한 명마다 월 최고 $300를 받게 됩니다. 6살 미만의 자녀는 그렇고요. 아이가 그보다 크면 액수가 약간 줄어드는데요. 6세부터 17세까지는 최고 $25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살과 6살짜리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600를 현금으로 받고요. 여기에 14살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치면 자녀 3명 몫으로 총 $850를 받는 겁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7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런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해당이 되는데요. 고소득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부부 합계 연소득이 $150,000인 집에 해당하는데요. 그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단계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렇더라도 이 미국 내 양육 가정의 대다수인 3,9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88%에 해당하는 총 6천만 명이 됩니다.
네. 자, 어떤 근거로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난 3월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된 가정경제와 사업체들의 여유자금을 넣어줘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최고 $1,400씩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양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월부터 확대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양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넓힌 겁니까?
네,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2,000달러였는데요. 이번 새로 시행한 부양책에서는 6살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고 3,600달러까지 높였습니다.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는 연간 최고 3,000달러로 확대를 했는데요. 1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2021년 이 소득세 정산에 미리 반영해서 그 차액을 이번에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겁니다.
네. 자, 1년 동안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데 이 현금 지급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혜택의 절반만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 절반은 일괄 지급합니다. 내년에 각 가정의 소득세를 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통해서 환급받게 되는 건데요. 현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예 상설 조치로 진행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보죠.
네, 이번 조치는 중산층 세금 감면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둔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런 조치를 연장할 입법을 진행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친 지금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아동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수백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볼 거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이날 언론에 밝혔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번 조치를 지난 1960년대 린든 존슨 행정부가 실시한 빈곤과의 전쟁 정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깎아주는 두 번째 목적은요?
네, 소비를 촉진해서 국가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도입니다. 새롭게 지급받는 돈으로 아이들의 치아 교정이나 과외 수업 비용을 대고 체육활동 장비도 사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는데요.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의 새 신발을 사주거나 여름 캠프, 그러니까 여름 단체 활동에 보내고 싶다는 편지를 국민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써왔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육 관련 산업과 아동용품 업체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계에서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를 연장하려고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입법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의 반대가 완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장 조치 관련 입법에 공화당 의원의 지지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벤 할런 상원의원이 이날 원격 토론회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문제가 예산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수정 결의안에 관한 조정권 행사를 염두에 둔 이야기인데요. 상원에서 조정권을 발동하면 단순 과반인 51명만으로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50석에 상원 의장을 맡는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이 합류해서 이 문제를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서부에서 아주 큰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이 기승을 부린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은 오리건주에서 발화했는데요. 주변 지역과 캐나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 주가 산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최대 규모인 부틀레그 산불은 오리건주 남부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일 처음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퍼지면서 약 9만 2천 헥타르 면적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면적은 대도시인 뉴욕보다도 넓다고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소방관 1,700여 명 그리고 헬기 10여 대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화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15일 오후 현재 7%만 불길이 잡힌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 산림부 측은 가용 인원과 자원을 소진하는 단계라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이웃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지사가 15일 지원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네, 다른 곳의 산불 현황은요?
네, 지금 서부 전역에서 총 70여 개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국가화재센터가 집계했습니다. 해당 면적을 모두 합하면 평양보다도 훨씬 큰 땅이 불에 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자연발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계절적 요인, 특히 올해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네, 이상고온과 가뭄 때문입니다. 서부 주요 지역에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특히 오리건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최고 기온 화씨 117도, 그러니까 섭씨 47도가 넘는 기록이 이어졌다고 지난달 말에 원격 대책회의에 참석한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의 연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소방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 대책은 이제 연중 계속 이어나가야 할 임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연방 당국과 주 정부들이 협력해서 지금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군인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극단주의자들 중에 군 출신이 최근 10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산하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대응 연구소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지난 199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극단주의와 연계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이 사람들 가운데 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총 354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해당 극단주의자들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90년에서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6명 수준이었던 게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평균 21명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수치가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유독 많았던 해가 따로 있습니까?
유독 많았던 해가 총 3번 있었습니다.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인데요. 이 보고서는 이 세 연도가 다른 해와 비교해서 미국에서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결집을 했던 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시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7년에는 버지니아주 샬럿빌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던 해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백인 우월주의자 등 수천 명이 극단주의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 시위대를 향해 자동차로 돌진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미국 전역에서 인종 정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도 작년에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에 침입한 이른바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로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군 출신 극단주의자들이 크게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건과 연관된 군인 출신은 얼마나 됩니까?
네, 관련 혐의를 받는 사람이 총 56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15% 정도가 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전역한 사람이고요. 사건 당시에 현역 군인으로 참가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현역 군인보다는 이 전역한 군인들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에 78% 이상이 군복무를 이미 마친 상태로 극단화됐거나 체포 당시에는 전역한 이후였다고 집계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 공동저자인 마이클 젠슨 박사는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대부분은 군 출신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료에 오른 사람들도 군대를 떠난 뒤에 극단화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군 출신 극단주의자 문제는 전역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군인 출신 극단주의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 이번이 처음 나온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나온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4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현역 군인과 이 전역자 가운데 국내 테러 음모에 가담한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CSIS 측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군대나 이 사법기관의 세력을 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전현직 군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국방부의 현 상황 대처는 어떻습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이 국방부 내부에서 서한을 보냈는데요. 군대 내 극단주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주의 단체의 이 군 침투를 막기 위해서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 더불어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극단주의 대응 실무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이 극단주의 단체들이 군 내에 침투하려고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올해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15년 만에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총선에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참여할지 또 참여하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Since its creation in 1987, Hamas has been in nearly constant conflict with the Jewish state. Its charter calls for the destruction of Israel.
지난 1987년 인티파타, 즉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가 발생한 직후 무슬림 형제당 소속이었던 야신과 다른 지도급 인사 6명이 하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988년에 발표된 하마스 헌장은 팔레스타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제거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또한 문명 간 갈등으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 영토 침탈과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등 갈등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것은 안 되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떠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모든 팔레스타인 민족은 물론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내려진 명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Hamas Thursday released video it says shows rockets being fired from Gaza towards Tel Aviv and other Israeli cities.
하마스는 인티파다를 거치면서 무장단체로 변모하고 자살폭탄이나 로켓 공격 등 다양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1997년 하마스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무력 투쟁과 더불어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 건립 등 무슬림 형제당 방식의 사회 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1996년에 치러진 팔레스타인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치른 총선에 참여해 승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집권한 파타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총선에서 하마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총선 이후 하마스는 파타와 대립했고 결국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가자지구에서 파타 세력을 축출한 뒤 지금까지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Hamas says there'll be no let up to rocket fire until Israel agrees to lift its blockade of Gaza.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종종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등 무장투쟁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타와 하마스의 대립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은 지난 2006년 이후 그리고 자치정부 수반선거는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11일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쿠바에서 민생고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드물게 있어도 공산 종식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이 시위에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쿠바의 오랜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카리브해 섬나라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습니다. 쿠바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는데요. 1898년 쿠바 아바나 항해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군함 메인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고 쿠바는 미 군정 통치 후에 독립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한 후에도 쿠바 관타나모에 미 해군 기지가 설치되고 쿠바 산업 전반에 미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등 양국 간에는 경제, 관광, 문화 등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양국은 반세기 넘게 교류를 중단하면서 멀어졌습니다.
공산국가로 바뀐 쿠바.
혁명 전 쿠바는 프랜시오 바티스타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바티스타 정권은 반공산주의를 앞세워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정부패와 독재, 폭정으로 쿠바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공산주의자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군 세력에 전복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이후 모든 외국 자산을 국유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엄청난 세금을 매겼습니다. 대신에 소련과 교역관계를 맺는데요. 이에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는 전면에 가까운 무역 금지와 함께 카스트로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합니다.
티그스만 침공과 미사일 위기.
당시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 간의 대립구도였는데요. 미국의 바로 앞에 있는 쿠바가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미국과 자유진영 안보 전략의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4월 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의 지원 아래 훈련된 약 1,500명의 쿠바 망명자들을 쿠바에 침투시켜서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노립니다. 일명 피그스만 침공 사건으로 불린 이 작전은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100여 명이 사살되고 1,000여 명이 체포되는 처참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의 정찰기들이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들을 적발하는데요.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기지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13일간의 숨가쁜 협상 끝에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민의 쿠바 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서 미국의 자본과 투자 봉쇄는 물론이고 쿠바 출신 이민 망명자들의 본국 송금도 금지됐는데요. 미국의 이런 경제 제재에 맞서서 쿠바는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과 더 결탁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쿠바.
반세기 넘게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의 관계에 물꼬가 트인 건 2009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허용을 시작으로 인적, 문화 교류에 물꼬를 텄고 2005년 쿠바를 대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도 해제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미국과 쿠바는 54년 만에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양국의 대사관도 다시 개설합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는 해빙 물살을 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쿠바.
2017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반대 행보를 취했는데요. 쿠바에 대한 정책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쿠바 인권 상황과 미진한 경제개혁 등을 문제 삼아서 쿠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쿠바와의 국교를 도로 단절하진 않았지만 전임 정부가 취한 유화 정책을 대부분 무효로 만들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올 1월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산 무기 수입 금지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 지원도 끊기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쿠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 해빙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쿠바를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이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 등에 전력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중남미 국가 현안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쿠바와 하이티 등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정세가 요동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바의 정세.
현재 쿠바는 60년 넘게 지배해온 카스트로 형제 시대가 끝나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쿠바 혁명을 주도했던 피델 카스트로는 지난 2016년에 사망했고 쿠바를 이끌었던 라울 카스트로도 2018년 국가평의 의장직에 이어서 지난 4월 공산당 총서기직까지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쿠바는 처음으로 혁명 이후 세대가 집권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 계승을 천명한 디아스카넬 정부의 쿠바에서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1일 수도 아바나 등 주요 도시에서 독재 타도, 자유, 변화를 외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쿠바 정부는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오랜 독재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쿠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첫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한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입니다. 7월 11일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브랜슨 회장은 1950년 7월 18일 생으로 만 71살 생일 며칠 전에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브랜슨 회장은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난독증이 있었던 그는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5살에 학교를 중퇴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가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도록 도왔습니다. 브랜슨 회장은 16살에 학생 잡지 발간을 시작으로 당시 획기적으로 여겨졌던 우편주문 음반 회사인 버진 레코드를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후 그는 항공 분야로 발을 넓혀서 항공사인 버진 애틀레틱을 설립하고 통신업체인 버진 모바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버진 그룹은 거대 재벌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브랜슨 회장은 2004년에는 우주개발과 관광을 위한 버진 갤럭틱도 설립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모험도 즐겼습니다. 무착륙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하는가 하면 열 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가까스로 구조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무인도를 사서 그곳에 주로 살면서 다른 대기업 경영자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간인 우주 관광에 나서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지난 2000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귀도 받았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에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What's up, guys?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한 Ocean's 8에 나오는 표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애인의 배신으로 5년간 감옥 생활을 한 데비 오션은 가석방되자마자 동료와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 보석 전문가, 소매치기와 해커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으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hold down a job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iss Ocean. As you know, parole is a privilege.
It's a mistake, but it happened. And if I were to be released, I would just want the simple life.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make some friends.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Hold down a job. 이 표현은 말 그대로 be a dependable worker.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지속해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I just want to manage to keep a job for a period of time. 나는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보고 싶어. Hold down a job. 사실 데뷔 오션은 가석방을 앞두고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이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최대 패션 행사인 Met Gala에서 인기 배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계획을 세워 새로운 동료들과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의 표현 hold down a job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iss Ocean. As you know, parole is a privilege.
It's a mistake, but it happened. And if I were to be released, I would just want the simple life.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make some friends.
오늘은 hold down a job,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t's been fun watching the movie together.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